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대사를 임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인터넷 사회관계망인 트위터에 존 볼튼 대사가 4월 9일부로 새로운 국가안보보좌관이 된다는 점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악관을 떠나는 HR 맥메스터 현 보좌관에 대해 노고에 매우 감사하고 훌륭한 일을 해왔다며 사의를 표했습니다. 볼튼 전 대사는 북한과 이란에 대해 상황에 따라 선제 공격도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강경한 대응을 촉구했었습니다. 특히 최근 저희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의 대화 움직임을 선전 전략의 일환으로 일축하며 북한 정권과의 대화는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미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발언을 삼간 채 자신의 역할은 정직한 중개인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폭넓은 선택 방안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은 상원의 인준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볼튼 전 대사는 9일부터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중국산 수입품에 연간 500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중국도 이에 대응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국제시장은 주식시장은 오늘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미 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새롭게 관세를 부과할 중국산 수입품이 1,300여 개 품목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액수로 따지면 연간 500억에서 600억 달러 정도가 될 전망입니다. 새로운 관세는 의류와 신발 등과 함께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가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시행될 계획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응해 미국산 철강과 돼지고기 등 130여 개 품목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더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오늘 세계 주요 주식시장은 폭락했습니다.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4.5% 하락했고 미국의 다우존스는 어제 2.9% 떨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어제 발표한 추가 보도자료에서 한국과 유럽연합 회원국, 호주, 캐나다, 멕시코 등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를 잠정 유예하는 수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뷰의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전 다이광 베트남 국가주석이 오늘 하노이 주석궁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미래지향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두 정상은 현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격상하는 데 공감하고 2020년까지 교역액을 1,000억 달러로 올리기 위해 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교역액이 지난해에만 40% 증가해 640억 달러에 달했다며 베트남은 내년 중에 한국의 3대 교역국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채택된 한국-베트남 미래지향 공동선언은 총 23개항으로 되어 있으며 양국 간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핵미사일 등 북한에 대한 언급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참전 과정에서 빚어진 민간인 학살 등과 관련해 양국 간의 불행한 역사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꽝 베트남 주석은 이날 비공개 회담에서 과거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진심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내일 강력한 총기 규제를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립니다. 워싱턴 경찰은 우리의 생명을 위한 행진을 주제로 열리는 내일 시위에 50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행사 주최 측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아이들과 가족들이 우리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임을 정치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행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은 지난달 17명이 숨진 플로리다주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지금은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지금이 바로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플로리다주 파클랜드에 있는 마조리 스톰맨 더글라스 고등학교에서는 지난달 14일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학생과 교직원 17명이 숨졌습니다. 이후 미국 곳곳에서 총기 규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뷰의 세계 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3월 23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동맹인 한국을 신뢰하기 때문에 북한의 공식 확인이 없어도 미북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사임하고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후임으로 지명됐습니다. 5월로 예상되는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들의 석방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오전 한때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는 5도에서 1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동맹인 한국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공식 확인이 없어도 미북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가 중국의 대북 정책에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미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문제에 있어 동맹인 한국이 최고의 역할을 맡아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outh Korea has been our perhaps our best in our locker in dealing with this issue. As neighbors, as two countries that had preliminary meetings already.
헤더 노우트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상회담과 관련한 북한의 공식 언급이 없는 데 대한 논평 요청에 남북한이 이웃으로서 벌써 예비적 만남을 가졌고 동계올림픽 기간에 관련 사안에 대한 윤곽을 잡았다고 답했습니다. 또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를 믿는다며 한국에 대해 신뢰를 바탕으로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대국의 확인 없이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복잡한 외교 사안으로 가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고대하고 있고 한국을 신뢰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This is just complicated diplomacy. That's just the way it works. We are looking forward to having these meetings.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가 북한에 대한 중국의 대북 노선에 변화를 줄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미국과 중국은 복잡한 관계를 갖고 있지만 함께 처리해온 주요 사안 가운데 하나가 북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지원해왔고 이런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We will be dealing with regard to China is the DPRK. And let me remind you that they voted in support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또 취임 직후부터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해 지적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인 노동자와 미국 기업의 이윤 창출을 위해 마땅히 부과할 수 있는 관세 조치를 내렸다고 해서 중국이 자국의 이익이 되는 한반도 비핵화 정책으로부터 뒤로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hina recognizes it that it is also in their best interest to push for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 don't think that they're going to back away from that because we impose tariffs right now.
이어 한반도 비핵화 추진은 미국뿐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가 바라는 것으로 북한 김정은의 핵무기 포기는 미국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not just something that the United States is asking for cooperation on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Many countries are.
노어트 대변인은 한국 정부의 미국과 남북한 3국 정상회담 언급에 대해서는 한국과 북한이 미북 회담에 앞서 만남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3국 정상회담에 대해 전할 말이나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A meeting ahead of our summit, which we have not announced any dates yet at this point. They're planning to have a meeting. We are in close coordination with the South Koreans and the Japanese.
다만 미국은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고 여전히 북한과 만날 것이라는 전제 속에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사임에 따라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후임으로 지명됐습니다. 볼튼 전 대사는 다음 달 9일부터 국가안보보좌관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사임하고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후임으로 지명됐습니다. 미 언론들은 백악관 관리들을 인용해 맥마스터 보좌관이 군에서 예편할 것이며 사임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몇 주간 논의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의 회담 이전에 국가안보팀을 갖추고 싶어 했고 맥마스터 보좌관의 사임은 트럼프 대통령과 상의를 거친 뒤 결정됐다는 겁니다. 한편 볼튼 전 대사는 이날 해당 인사 발표가 이뤄졌을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음 달 9일부터 공식적으로 국가안보 보좌관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존 볼튼 대사가 4월 9일부로 새로운 국가안보 보좌관이 된다는 점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훌륭한 일을 해왔고 평생 자신의 친구로 남을 맥마스터 장군의 노고에 매우 감사하다고 적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맥마스터 장군이 미국 우선의 국가안보 전략을 개발하는 것을 도왔고 중동의 동맹을 활성화했으며 ISIS를 소탕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데려왔고 미국의 번영을 강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맥마스터 장군도 이날 성명을 통해 공직을 떠난 뒤인 올해 여름 미 육군으로부터 예편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통령에게 감사하고 국가안보회의에서 근무했던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볼튼 전 대사는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대화에 나설 의향을 선전 전략의 일환으로 일축했으며 북한과의 대화는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Well, I think the offer to talk is simply a continuation of their propaganda strategy. I mean, we've
또 미국은 과거에도 이런 길을 여러 번 거쳤고 매번 실패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볼튼 전 대사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국무부 군축 담당 차관으로 근무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 정책을 조언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볼튼 전 대사는 마이클 플린과 맥마스터 장군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세 번째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에 임명된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대사가 북한 등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안보 정책 전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볼튼 전 대사는 북한 문제 등에서 가장 강경한 목소리를 내온 인물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외교 안보 현안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직책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은 대통령의 외교 안보 관련 결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도 몇 차례 수시로 대통령과 현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이런 점에서 국무장관이나 국방장관보다 영향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고 흔히 외교안보 사령탑으로 불립니다.
볼튼 전 대사를 강경파라고 하지만 전임 맥마스터 보좌관도 특히 북한 문제에서 강경파로 꼽히지 않았습니까?
예, 이에 대해서는 주요 언론들의 평가가 흥미롭습니다. 로이터통신은 그를 슈퍼 매파로 지칭했고 AFP통신은 최강 매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경파인 맥마스터가 퇴진하면서 북한 문제에서 훨씬 더 강경한 인물이 들어섰다는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볼튼 전 대사를 임명한 건 북한보다는 중국이나 이란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그런데 맥마스터 보좌관도 대북 강경파로 꼽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바로 그 부분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에서 주목할 대목입니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직접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 점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례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와 관련한 최근의 소동입니다. 보좌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푸틴 대통령의 4선 당선에 대해 축하의 말을 하지 말 것을 거듭 조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전에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정상회담 개최도 제안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미국 정상회담도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워싱턴 기득권과는 거리가 먼 인물입니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이나 국무부 관리들에게만 의존했다면 정상회담은커녕 미북 간 실무 차원의 대화마저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조언을 들었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강경파로 꼽히는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장을 국무장관에 내정하고 이어서 볼튼 전 대사를 안보보좌관에 임명한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자신의 정책 노선을 충실히 따를 인물들로 친정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대통령이 결정하면 이를 강하게 추진하라는 겁니다. 폼페오 국무장관 내정자가 미북 정상회담 성사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이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회의적이었던 견해도 바꾼 것이 좋은 사례입니다.
볼튼 전 대사 역시 이미 결정된 미북 정상회담이 성공하도록 하는 데 주력할 것이란 얘기군요.
예, 실제로 볼튼 전 대사는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된 직후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그동안 한 발언은 다 지난 일이고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과 내가 그에게 하는 조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연인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냈던 때와는 달리 국가안보 현안들에 대한 발언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볼튼 전 대사는 과거 현직에 있을 때부터 이미 북한 문제에 깊이 개입을 해왔죠.
예, 볼튼 전 대사는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공화당 내에서도 우경화된 이른바 네오콘의 일원입니다. 국무부 차관으로서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대북 해상 차단의 기본 개념인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 PSI를 실천에 옮겼습니다. 북한이 처음 핵실험을 감행한 2006년에는 유엔 대사로 유엔 안보리의 첫 대북 제재 결의인 1718호 채택을 주도했습니다.
세보좌관의 볼튼 전 대사가 임명된 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다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볼튼 전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정을 매우 과감한 움직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북한의 관심사인 경제 지원이나 평화협정 체결에 대해서는 필요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인식이 워낙 확고하게 강경한 만큼 그런 맥락의 발언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였습니다. 5월로 예상되는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들의 석방 문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 당국이 억류하고 있는 미국인은 모두 3명으로 모두 한국계입니다. 이들의 억류는 기간이나 영사 접견 등의 면에서 기존의 억류 사건들과는 다른 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북한에 가장 오래 억류돼 있는 사람은 김동철 씨입니다. 침례교 목사인 김 씨는 2001년부터 중국 연길과 북한 나선을 오가며 대북 사업을 하다가 2015년 10월 함경북도 나선에서 체포됐습니다. 2016년 4월 간첩 행위 혐의로 노동교화형 10년을 선고받고 약 2년째 복역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지는 29개월째로 735일 동안 북한에 억류됐던 케네스 배 씨의 기록을 뛰어넘는 미국인 최장기 억류 기록입니다. 2017년 4월에는 김상덕 씨가 체포됐습니다.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 한 달 동안 초빙 교수로 회계학을 가르쳤던 김 씨는 출국길에 평양국제공항에서 붙들렸습니다. 당시 북한 관영 매체는 김 씨가 북한을 전복하려는 적대적인 범죄 행위를 해 체포했다고 주장했지만 어떤 적대 행위를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어 한 달 뒤인 5월에는 같은 학교에서 일했던 김학성 씨가 체포됐습니다. 김 씨의 부인 김미옥 씨는 당시 BOA와의 인터뷰에서 김 씨가 평양역에서 기차를 타려다 체포됐다고 말했습니다.
기차에 올랐다고 소식을 올랐다고는 들었어요. 근데 제가 안동역에서 마중을 나갔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마지막까지 기다려도 마지막 한 사람까지 문 닫을 때까지 기다려도 안 나오니까.
2014년부터 평양과기대에서 학생들과 농장일을 했고 현지에 비료공장 설립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진 김 씨 역시 반국가 적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김학송 씨와 김상덕 씨 두 사람 모두 재판도 없이 1년 가까이 구금돼 있는 등 과거의 미국인 억류 사건과는 다른 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억류돼 있는 이들 3명의 미국인들은 영사 접견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63년 체결된 영사관계에 관한 빈 협약은 체포, 구금된 외국인이 자국 영사와 면담을 요구할 경우 즉시 해당국 정부에 이를 통보하고 영사 접견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오야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해 10월 BOA 인터뷰에서 북한이 외국인 수감자들의 영사 접견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is a member of this convention and they have to guarantee the foreigners in detention.
북한은 빈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외국인 수감자들이 영사들과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의 마르티나 아버그 소목이 2등 서기관은 지난해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억류 미국인들에게 가족과 지인이 보내는 편지와 일상용품마저 전달해 주지 않아 일부 물품이 평양의 스웨덴 대사관에 그대로 쌓여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김상덕 씨 아들 김솔 씨는 21일 B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억류된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냈지만 전달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Yeah, we did send letters. We had friends and family that wanted to send letters, and so we would.
편지를 보내고 싶어하는 친구와 가족들이 있어 이 편지들을 모아서 국무부와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 보냈지만 이 편지들이 아버지에게 전달됐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의 신병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건 지난해 6월입니다. 당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송환을 위해 평양을 방문했던 국무부 조세빈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이들을 만나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들 3명에 관한 더 이상의 정보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계속된 핵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양국 관계가 더욱 악화되면서 미국인 억류가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 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기로 동의하면서 이들의 석방 문제에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9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해외에서 미국 시민들의 복지와 안전이 국무부의 최우선 과제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억류된 미국 시민들이 가능한 한 빨리 집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에 대한 제한적 선제 타격은 비현실적이지만 북한의 도발이 있다면 더 큰 규모로 갚아야 한다고 데니스 블레어 전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밝혔습니다. 블레어 전 국장은 22일 BOA 기자와 만나 미북 정상이 대화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미국이 원하는 완전한 비핵화를 곧바로 이뤄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내다봤습니다. BOA는 미북 대화 재개 가능성에 따라 북한 문제를 다루었던 미국 전직 고위 관리들과의 인터뷰 시리즈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11번째 순서로 미 태평양 사령관을 지냈던 블레어 전 국가정보국장을 김영남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한적 타격인 이른바 코피 전략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혀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If by a bloody nose you mean a non-nuclear conventional attack against North Korea, simply to
만약 코피 전략이 북한에 대해 핵이 아닌 재래식 공격을 가해 어느 정도 타격을 주는 것만을 의미한다면 위험은 크지만 얻는 게 적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저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과 함께 북한의 공격이나 도발에 대응하고 북한의 공격보다 더 큰 규모로 되갚아주는 방안들을 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선제 타격은 사실상 옵션이 될 수 없다는 뜻이군요.
And I think North Korea understands that game. They hit us and they expect something in return. If we
저는 북한이 이런 게임이 어떻게 전개될지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저희를 공격하면 저희로부터 어떠한 대응이 있을 것이란 점을 알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저희가 어떤 정치적 이득이나 어떤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이 아닌 군사 공격을 가한다면 한반도에 위험한 상황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 선제 타격이 아닌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일례로 해상 봉쇄 등이 언급되는데 실현 가능한 옵션이라고 보십니까?
It's a very unrealistic, intensive, lots of ships, lots of aircraft.
해상 봉쇄는 매우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많은 선박과 항공기가 필요할 텐데요. 저는 북한을 제한하고 제재를 가하는 다자간 외교적 협력에 더욱 많은 국가들이 참여한다면 해상 봉쇄와 같은 결과를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선 군함들이 해상 봉쇄가 아닌 다른 임무를 계속하도록 하고 대신 외교관들과 경제 분야 담당자들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더욱 옥죄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미북 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최근 핵역량 진전을 고려했을 때 비핵화를 외교적으로 이뤄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I don't think we're going to get the answer to that question in one meeting with the one meeting with our president and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첫 만남에서 얻어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에 참여하기 전에 김정은이 어떤 부분을 논의할 의지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더 낮은 급에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력하게 조언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대화를 한다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또 북한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이 유일하게 원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대한 합의를 곧바로 이뤄내는 건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협상 과정에서 북한은 체제 안정 등을 요구할 텐데요.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거나 한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협상 카드로 사용한다면 미국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I don't think the United States would agree to that and I don't think that
저는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철수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할 만큼 순진하다고도 보지 않습니다. 한반도가 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이 된다면 아주 많은 일들이 가능해질 겁니다. 북한의 잔혹한 정권이 사라진다면 북한 주민들에게도 좋은 일이 되겠죠. 하지만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저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하고 군사력을 동반한 억제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데니스 블레어 전 미 국가정보국장으로부터 대북 군사 옵션과 북한 비핵화의 한계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김영남 기자였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합동 군사훈련을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관례대로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참관합니다. 중감위 스웨덴 대표를 지낸 마츠 앵그먼 전 공군 소장은 22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중감위는 훈련을 감독하는 게 아니라 관측을 통해 투명성 확보와 신뢰 구축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은경 기자와 함께 중감위의 역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어떤 역할과 임무를 수행합니까?
네, 중립국 감독위원회는 1953년에 한국전쟁 정전협정에 따라 탄생했습니다. 남북한의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감시하기 위해 설치된 건데요. 당시 북한과 중공은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를, 유엔은 스웨덴과 스위스를 추천해 4개 나라로 중감위가 구성됐습니다. 하지만 냉전이 끝나고 동유럽 공산체제가 무너지자 북한은 1993년에 체코, 1995년에 폴란드를 각각 철수시킨 뒤 중립국 감독위원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엔이 추천했던 스웨덴과 스위스만이 임무를 계속 수행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5월까지 중감위 스웨덴 대표를 지낸 마츠 앵그먼 전 공군 소장은 22일 BOA에 지난 세월 동안 안보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면서 중감위의 일부 역할과 임무도 크게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The security environment over the years since 1953 has changed rather significantly. So
가령 정전협정에는 미국과 한국의 합동군사훈련에 대한 중감위의 참관 임무가 전혀 없었지만 지금은 참관이 주요 임무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 중 중감위의 가장 바쁜 시기가 미국과 한국의 연합훈련 기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앵그먼 전 대표는 유엔사령부가 지난 2010년부터 공식적으로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연합훈련 참관과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확대 임무를 부여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감위가 그러면 유엔사령부의 명령을 받아 움직이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중감위는 유엔 사령부와 협조 관계이지 명령을 받는 예하 기구가 아닙니다. 유엔 사령부는 정전 협정에 따라 협정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중감위는 독립적인 기구로서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앵그먼 전 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중감위는 누구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미한 연합훈련에 관해 중과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연합훈련을 참관한 뒤에 훈련이 공격이 아닌 방어적 훈련인지 확인해서 독립적인 보고서를 유엔 사령부에 제출하는 겁니다. 앵그먼 전 대표는 훈련을 감독하는 게 아니라 관측하는 게 중과미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I think it's important to mention to observe, not to supervise. Because the role for NNS is to observe the exercises.
이런 과정을 통해서 훈련이 정전협정 정신에 근거해 방어적으로 하는지를 확인한다는 겁니다.
중과미가 모든 연합훈련을 참관해서 일일이 확인 작업을 합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중립국 감독위원회 소속 군인은 스웨덴 5명, 스위스 5명, 이렇게 10명에 불과합니다. 10명이 통상적으로 한 달이 넘는 연합훈련을 모두 참관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게 중과미 측의 설명입니다. 앵그먼 전 대표는 이 때문에 미국과 한국 양국과 협의해서 초청이 가능한 주요 훈련 위주로 중과미가 참관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군과 한국군이 훈련을 어떻게 준비하고 목적은 무엇인지 훈련 시나리오가 모두 방어적 성격인지를 자세히 관측해서 보고서를 작성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과미가 원하는 모든 훈련을 다 관측할 수 없다면 투명성 차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네, 사실 그런 난해한 부분이 실제로 있습니다. 하지만 중과미의 연합훈련 참관은 정전협정이 부여한 의무가 아닙니다. 유엔 사령부가 스웨덴과 스위스에 참관을 요청했고 두 나라가 이를 수용해 실시하는 추가 활동이기 때문에 중과미가 미군과 한국군에 뭔가를 강요할 권한은 없다고 앵그먼 전 대표는 설명했습니다.
We don't have an enforcement mandate. We can ask to be allowed to visit certain.
게다가 군사 분야는 기밀이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중과미가 1급 비밀이나 민감한 사안에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앵그먼 전 대표는 그러나 자신이 스웨덴 대표로 복무했던 2015년부터 2017년 5월 사이에 유엔 사령부와 한국군은 모두 중과미의 훈련 접근을 매우 호의적으로 허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과미는 그러면 어떤 목적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 건가요?
네, 신뢰 구축과 투명성 때문이라는 게 중과미 측 설명입니다. 안데르스 그랜스타드 전 중과미 스웨덴 대표는 과거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군사력의 투명성을 알리기 위한 역할을 강조했었습니다. 미군과 한국군이 북한을 선제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방어적 차원에서 억제력을 갖출 뿐이라는 사실을 투명하게 관측하고 보고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앵그먼 전 대표도 제3자 입장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은 남북한의 신뢰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중과미가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유엔 사령부의 임무를 중립적으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서도 독립적으로 조사할 권한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중과미가 독립적으로 정전협정 위반을 조사할 권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유엔사령부는 정전협정 위반 사안을 조사할 때 통상적으로 중과미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중과미가 조사에 참여할 경우 결과에 더 신뢰가 갈 수 있다는 거죠. 앵그먼 전 대표는 이런 역할을 의사의 진단에 비유했습니다.
It's like when you go to see a medical doctor, he gives you one answer and then you go.
환자에 대한 의사들의 진단이 서로 다르거나 한 곳에서만 진단을 받는 것보다 추가로 진단을 받을 때 더 신뢰가 가는 것처럼 중과미도 그런 신뢰를 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북한이 그동안 정전협정을 얼마나 많이 위반을 했나요?
한국 국방부가 지난 2013년 발표한 국방백서를 보면 43만 건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대규모 침투와 국지도발이 3천 건에 달합니다.
북한이 정전협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북한 정권은 이미 1990년대부터 공개적으로 정전협정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혀왔습니다. 특히 지난 1991년에 군사정전위원회 유엔군 측 수석대표로 한국군 장성인 황원탁 소장이 수석대표로 임명되자 회의 불참을 선언하고 중과미 보고서 제출도 중단시켰습니다.
북한은 미국 등 외세 침략 기도 때문에 핵미사일 개발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왜 협정을 인정하지 않는 건가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 미군을 철수시키려는 게 의도라고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 등 많은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30년간 유엔군 사령관 특별 고문을 지낸 이문항 씨는 과거 저희 BOA에 북한은 회의 때마다 미군 철수를 위해 미국과 북한의 평화 협정을 요구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미군 철수 하는 거 그냥 핵 문제, 미군의 그 핵 무기 갖다 철거시키는 거 이거 그냥 회의할 때마다 그 들고 나와요.
북한은 1994년 다시 평화협정을 요구하면서 군정이 북측 대표단을 판문점에서 철수하며 정전협정은 빈 종이장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어 1995년에 중가미 폴란드 대표단을 철수시켰고 중가미 북측 사무실도 닫았습니다.
그러면 중가미가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은 없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북한 정권이 정전협정이 명시한 군정위와 중가미를 모두 없애고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를 1996년에 설치하고 공동경비구역 JSA에 무장병력을 투입했기 때문에 대화 채널은 없어졌습니다. 1995년 전에는 중가미 소속 군인들이 자유롭게 남북 공동경비구역을 오갔지만 더 이상 그런 모습도 사라졌습니다. 또 정전협정에 따라 판문점 중가미 건물을 통해 오가던 보고서 교환도 사라졌습니다. 앵그먼 전 스웨덴 대표는 중가미가 지금도 매주 회의를 한 뒤에 한쪽 분량의 결과 통지문을 북측 우편함에 넣고 있지만 북한은 이를 받아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은경 기자였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너지 대바 유럽의회 한반도 관계 대표단장이 밝혔습니다. 지난 3년 북한 고위 당국자와 14차례 비밀 대화를 해온 것으로 알려진 대바 의원은 22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은 체제 보호 수단인 핵무기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미북 대화가 실패할 경우 상상할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비핵화가 대화의 전제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바 의원을 이재훈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3년 동안 북한과 14차례 비밀 대화를 가졌다는 사실을 전격 공개하셨는데요. 그동안 대북 대화를 비밀로 유지하신 이유가 있나요?
We had 52 secret meetings with the Chinese, the United States,
중국, 미국, 일본, 한국 그리고 북한과 총 52차례 비밀 회동을 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공개적으로 만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저와 친분이 있는 정의용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한국 인사들이 북한을 방문한 것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날 것이란 발표는 모두 공개적으로 이뤄졌지만요. 저희의 외교는 공공장소에서 진행됐지만 비공개로 어둠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들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저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공개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어떤 북한 관리들을 만나셨습니까?
I'd rather not give them their names, but I can give them designations.
이름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만 북한 정부가 보낸 사절단부터 부처 장관급 그리고 대사급 인사까지 다양했습니다.
의원님은 영국 출신이신데요. 그렇다면 최일 영국 주재 북한 대사와는 만나셨습니까?
Yes, I have met him. Yes.
네, 만났습니다.
이런 활동을 진행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We were trying to determine what the red lines are for all the parties, including the.
우선 저희는 한국, 일본, 미국, 북한, 러시아 등 각국의 레드라인, 즉 금지선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이 레드라인을 넘어서면 모든 대화가 실패할 것이기 때문이죠. 북한 관리들과의 대화를 통해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북한은 핵 보유국이 되기 위해 기본적인 생활 조건을 포기해야 할 만큼의 희생을 주민들에게 요구하고 또 엄청난 자원을 투자했다는 사실이 그들의 관점에선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래도 비핵화를 해야 한다고 압박했을 땐 바로 이렇게 묻더군요. 카다피가 핵을 가졌다면 지금 살아있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느냐고요. 북한 정권은 핵을 포기할 경우 정권이 교체되는 등 외부 세계가 그들에게 무슨 일을 가할지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관점에서 핵 보유는 생존 문제란 겁니다. 때문에 북한은 체제 안전을 보장받을 때까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북한 정권이 정말로 원하는 건 평화협정입니다. 정전협정 64년이 지나도록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나라가 인류 역사상 또 어디 있습니까?
북한은 평화협정이 체결돼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말씀이신가요?
Peace Treaty.
No, I'm not saying that. I'm saying that the North Koreans are talking about giving up.
그런 뜻은 아닙니다. 북한 정권은 핵무기를 가능한 과정 중에 하나로서 포기하는 것이지 대화도 하기 전에 포기하진 않을 것이란 의미입니다. 대화의 전제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일단 대화를 해보고 안전이 보장되는 과정이 성공적이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란 겁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핵무기 포기는 대화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과정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마그렛 대처와 로널드 레이건, 헬무트 콜이 냉전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미하일 고르바초프와 만났을 때는 대화의 전제 조건이 없었습니다. 결국 냉전 종식과 베를린 장벽의 붕괴, 핵무기 시설 폐기로 이어져서 평화를 찾게 됐죠. 전제 조건 없이 대화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며 대화에 나서겠다고 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Well, there are a series of theories about this.
여러 추측들이 있습니다. 먼저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과는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느꼈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유엔의 대북 제재가 북한에 피해를 주기 시작해 제재가 완화돼야 한다는 걸 북한 수뇌부가 느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또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평화를 위해서 북한에 손을 내민 용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이 모든 요소들이 함께 작용해 일어난 일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영원한 평화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대화가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화가 실패한다면 대안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것이 될 테니까요. 대화를 위한 준비가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대화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선 상호 존중과 상대방의 레드라인, 즉 금지선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럼 북한과 미국 그리고 한국의 레드라인은 각각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My dear, this is not something I'm going to tell everybody on a radio program.
그 부분은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관련국 사이의 외교를 통해서 비공개적으로 다뤄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그간 북한 인사들과의 비밀 대화에서 얻은 이해를 토대로 북한과의 대화를 앞두고 있는 미국과 한국 등 각국 관리들에겐 어떤 조언을 하고 계십니까?
22 hours with a senior advisor to the White House. Last year.
지난해 백악관에서 2시간 동안 백악관 선임 고문과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의용 실장도 잘 알고 있고요. 물론 미 국무부도 알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과의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상당히 긴밀하게 움직이신 것처럼 들리는데요.
An influence of good office. We don't have a angle, we don't have a view.
유럽의회는 평화라는 이익엔 어떤 시각이나 의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저희의 올바른 임무죠. 이 문제에서 저희는 완전히 중립적입니다. 그 임무대로라면 유럽의회를 통해서 이 문제와 연관된 국가들이 특정 합의에 이르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유럽의회 한반도관계 대표단장 너지 대바 의원으로부터 북한과의 비밀 회동과 대북 문제에 관한 유럽의회의 시각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의 이재훈 기자였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감시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연례 보고서가 최근 공개됐습니다.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고 일부 나라들이 제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사례 등 국제사회가 우려할 만한 내용들이 다양하게 소개가 됐습니다. 함지하 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올해 보고서는 예년에 비교해서 페이지 수가 크게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네, 충실해진 내용 때문입니다. 전문가 패널은 올해 보고서에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를 여러 분야에 걸쳐 상세하게 소개했습니다. 예년에 비해 새로운 내용이 많은 게 특징이고요. 또 과거와 달리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결론에 이른 경우도 상당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2014년까지만 해도 약 10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내다가 2015년부터 300페이지 안팎으로 분량을 늘렸습니다. 올해 보고서 역시 292페이지로 양에 있어선 예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 보고서들이 전년도의 내용을 다시 언급하거나 이미 언론 등이 언급한 의혹을 훑고 지나가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또 안보리는 지난해부터 전문가 패널이 중간 보고서를 내도록 했는데요. 불과 6개월여 만에 나온 보고서에 새로운 내용이 충실하게 담겼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합니다.
그렇게 된 배경이 뭘까요?
네, 아무래도 전문가 패널의 권한이 강화되고 예산도 늘어난 데 따른 결과가 아닐까 추정해봅니다. 지난 2016년 12월에 채택된 결의 2322로는 전문가 패널의 제재 위반과 회피 활동 분석 능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행정과 분석 지원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성사진 분석 서비스 구매와 그 관련 무역과 국제안보 데이터, 정보원 접근을 위한 추가 예산을 배정하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각국의 제재 이행 분위기가 높아진 점도 한몫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의 권한이 강화됐다고 해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 위반 사례들을 확인하기 위해선 각 유엔 회원국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올해 소개된 내용 중에는 유엔 회원국이 정보를 전달했다는 내용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제보 등을 토대로 충실한 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내용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번 이행보고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북한 무기의 확산 가능성을 언급한 부분입니다. 시리아가 대표적인데요. 북한이 시리아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화학무기 개발에 직간접적인 도움을 줬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북한과 시리아의 군사적 협력 정황은 과거에도 담겼던 사안 아닌가요?
그러나 이번처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언급된 건 사실상 처음입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과 시리아의 군사적 협력 정황을 총 6페이지에 걸쳐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자들의 잦은 시리아 방문이 눈에 띄는데요. 전문가 패널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북한 탄도미사일 기술자들이 시리아를 여러 차례 드나들면서 직접적으로 스커드 D 미사일의 재진입 기술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미사일 제조에 필요한 재료를 전달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엔의 제재 대상인 조선광업개발회사나 청송연합회사 등이 연루됐습니다.
시리아는 자국민들에게 화학 공격을 한다는 의혹으로 국제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나라인데요.
맞습니다. 이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화학무기를 실은 공군기들이 출격했던 것으로 알려진 시리아의 한 공군기지에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 59발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패널은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이 화학무기 개발에도 일부 관여한 정황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40건이 넘는 화물을 시리아로 보냈는데 이 안에는 그 화물이 내산성 타일, 즉 고열을 견딜 수 있는 제품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산성 타일은 화학공장의 내장재로 쓰일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리아와 북한의 관계는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두 나라는 축전을 서로 빼놓지 않고 보낼 정도로 관계가 남다릅니다. 여기에 지난 2007년 이스라엘은 시리아 내 핵시설을 선제 타격한 적이 있는데요. 이 핵시설을 지원한 게 북한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북한의 금수품과 관련한 내용도 이번 보고서가 중점적으로 지적하고 있군요.
네, 그중에서도 북한의 대표 수출품이었지만 현재는 전면 금지된 석탄이 눈에 띕니다. 전문가 패널은 수출이 일부 가능했던 지난해 1월부터 8월 사이 중국과 말레이시아, 러시아, 베트남에 북한산 석탄 수입 30건을 특정해 조사했는데요. 이 중 말레이시아에 수입된 단 한 건만이 제대로 보고가 이뤄진 사실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북한산 석탄을 다른 나라 석탄으로 기재한 위조 서류를 이용해 북한산 석탄임에도 이를 속인 겁니다. 따라서 안보리는 북한산 석탄 수출량에 대한 제대로 된 산출이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북한산 석탄에 대한 상한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석탄을 문제 삼았는데요. 보고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수출에서도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보고된 석탄의 총액을 계산해보니 약 4억 1,355만 달러였는데 이는 상한선 4억 달러를 초과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북한산 석탄이 다른 나라 석탄으로 둔갑한 구체적인 사례도 공개됐다죠?
그렇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러시아 극동의 포시에트항을 출발한 피지 선적의 지근 7호의 사례를 상세하게 소개했습니다. 이 선박은 지난해 4월 9일 한국 포항 인근 앞바다에서 사라졌는데 이후 4월 12일 같은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이 배는 원산으로 들어가 석탄을 싣고 나온 겁니다. 이런 장면은 위성사진에 고스란히 담겼고요. 이후 이 배는 4월 14일 러시아 나호카항에 입항을 했고 배의 이름과 선적을 바꿉니다. 그리고는 5월 19일 적재하고 있던 석탄을 내렸습니다.
원산에서 석탄을 실은 사실을 감추기 위해 사라졌던 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운항을 재개했고 또 러시아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머물렀군요.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 패널은 석탄을 수입하는 유엔 회원국들이 선박이 제공하는 문서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선박이 실제 증명서류에 명시된 항구에서 석탄을 적재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치품도 여전히 북한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고요?
네, 인도에서 다이아몬드 50만 달러치를 구매했다는 내용이 이번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또 유럽 등지에서 각종 와인과 화장품 등 그 고가의 물품들이 유입됐는데 이를 막진 못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위반 사례들이 나온다는 건 대북 제재에 구멍이 있다는 뜻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위반 사례가 많다는 건 그만큼 각국의 이행과 단속 노력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을 그 북한의 입장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던 것들이 불법적인 방식을 동원해야만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석탄 수출의 경우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북한 항구에서 실어서 중국 항구에 갖다 놓기만 하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제사회 감시망을 피해 사라졌다 나타났다를 반복하는 것은 물론 최종 항구에 도착해서도 선박의 이름과 선적을 바꿔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공해상에서 다른 선박과 맞댄 상태에서 유류 제품을 옮기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봐야 하겠군요.
맞습니다. 공해상에서 배를 맞대 유류를 옮기는 건 비정상적인 방법입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제대로 된 항구에서 싣던 제품을 바다 한가운데에서 다른 나라의 눈을 피해서 주고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패널의 역할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전문가 패널은 미국과 한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가 잘 이행되는지 또 위반 사항은 없는지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동시에 제재 위반이나 회피를 줄이기 위해 안보리에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올해 보고서에는 특정 인물과 기관을 제재하고 북한 외교관이 상주한 나라들의 추가 은행 계좌 개설을 금지하라고 권고하는 등의 그 구체적인 제안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혹시 전문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진 않을까요? 아무래도 중국 출신 전문가는 자국의 위반 사례를 보고서에 넣는 걸 달갑지 않게 받아들일 것 같은데요.
네, 전문가 패널에서 미국 측 대표를 지냈던 윌리엄 뉴콤 전 재무부 분석관은 BOA에 전문가 패널이 출신 국가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임명돼 활동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각 나라들이 자국 출신 전문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없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콤 전 분석관은 혹시라도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각 주를 이용해 추가 의견을 넣곤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지하 기자와 함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올해 연례 보고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국인 가운데 65%가 외교적 방법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군사공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미국인은 16%에 그쳤습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안소영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미국인들은 북한 문제 해법으로 외교적 접근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퀴니피엑 대학이 지난 16일부터 닷새 동안 미국인 성인 남녀 1,2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가운데 65%가 북한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7년 8월 1일에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반면 군사공격을 가해야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6%에 그쳐 지난 1월에 30%보다 1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퀴니피엑 대학 설문조사팀의 팀 말로이 부국장은 2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를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변화로 분석했습니다.
The fact that there seems to be a willingness on both sides
정상회담이 아직 완전히 공식화하진 않았지만 미국과 북한이 테이블에 마주앉을 의향을 나타낸 사실만으로도 미국인들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설명입니다. 미국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가운데 66%가 긍정적으로 24%가 부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날 준비가 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44%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지지 정당별로는 공화당 지지자가 82%, 민주당 지지자가 9%로 70%포인트가 넘는 큰 격차를 드러냈습니다.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응답자는 49%로 준비가 됐다는 응답자보다 5%포인트 높아 정상회담 준비 상황에 대한 우려 섞인 시각을 보여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잘 해결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도 응답자 가운데 51%가 아니라고 답해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 46%보다 우세하게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전쟁 억제 중에 어떤 것을 우선시하느냐는 질문에는 전쟁 억제가 53%로 비핵화라고 답한 응답자 38%보다 높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 이래 거의 매달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해 평균 1%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거의 변화가 없는 수치입니다. 말로이 부국장은 이에 대해 북한과 전쟁을 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미국인들의 변함없는 확신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But there has been steady confidence in the fact that we will not have a war with North Korea, that it can be settled.
하지만 지지 정당별로는 이견을 보였습니다. 공화당 지지자 가운데 65%가 전쟁 억제보다 북한의 비핵화가 더 중요하다고 답한 반면 민주당은 18%만이 이에 동의한 겁니다.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해서는 전쟁도 감수할 수 있다는 여론이 완전히 수그러들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40%로 이달 초 조사된 38%에서 회복됐습니다. 취임 이후 줄곧 30%에 머물던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2월 말 국정연설 발표 이후 40%로 올랐다가 최근 다시 하락했었습니다. 이 밖에 상하원 선거가 오늘 실시된다면 어느 당을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민주당 49%, 공화당 43%로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마치겠습니다.
브이오에이 방송 주파수 변경 안내입니다. 저희 브이오에이 방송은 3월 25일 저녁 방송부터 주파수가 바뀝니다.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은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새벽 방송은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고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